난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
1 자주 좀 보자. 친한 사이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 좀 보고 살자 이렇게 또 말하곤 합니다. 자주 보자는 말. 우리는 이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얼굴을 보며 사는 게 요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자주 보자는 말을 바쁜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끔씩 오래 보자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는 것조차 힘들지만 오랜 시간을 안주삼아 함께 늙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몇 개월째 만나지 못하는 제 친구에게도 전합니다. 친구야,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청춘통일 첫 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가끔씩 오래 보자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무산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에디 방금 우리 들었던 첫 곡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데 네. 그 시작에서 희곡인 신동엽 씨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이거 누구 목소리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신동엽 씨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게 신동엽 씨 때문이래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이 가끔씩 오래 보자 이 곡은요.
네.
다이나믹 듀오가 2013년에 발표한 음반에 수록이 돼 있는데 희극인 신동엽 씨에게 이 다이나믹 듀오 이 조원, 개코, 최자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형, 저희 자주 봐요.
아.
이렇게 말했는데
네.
신동엽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다들 바쁜데 뭘 그렇게 자주 봐. 어? 그냥 가끔씩 오래 보자. 이런 말을 했대요.
멋있네. 네.
그 말이 인상적이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오래 보자. 뭔가 새롭게 뭔가 지혜가 담긴 말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신동엽 씨가 인생을 많이 살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 나의 상대방의 바쁜 삶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자 뭐 이런 따뜻한 말이잖아요.
네.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문자로는 뭐 자주 연락을 주고 받지만
네.
이게 다 같이 시간이 맞아서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날이 내가 되면은 친구는 안 되고 친구가 되는 날은 내가 바빠서 안 되고
네.
야, 이렇게 해서 모여 모여 하다가 1년이 금세 또 이렇게 지나가는 적이 너무 많았는데
네.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자주 좀 보자 맨날 이런 말은 하지만 뭐 이게 지키기 쉽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각자 하는 일도 바쁜데 또 일하는 곳도 다르잖아요. 근데 친구들 얼굴을 자주 보는 게 쉬운 일은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 거리도 서로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보통은 친구들을 연초에 한번 보고 연말에 한번 봐요. 그래도 자주 보는 네.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 자주 보자는 말보다 뭔가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말이 더 와닿나 봐요.
네. 저도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저도 친구들한테 야, 가끔씩 오래 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도 네.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그램 에디가 소개해 주시죠.
네, 청춘동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한 주간 화제 동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북한 인권 전문가를 꿈꾸는 일본인 유학생 시미즈 켄타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수고했어.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소식과 영상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 시간이군요.
네, 그 시간입니다. 네. 그 저저번 방송인가요? 그 가을 하늘이 유독 파란 이유가 건조한 공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주 큰 불이 났었죠.
아, 네. 그렇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죠?
네, 맞아요. 지난 8일인데요.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 33층 고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파트 벽면을 타고 빠른 속도로 위로 옮겨 붙었는데요.
네.
다음날 오후에야 완전히 꺼질 만큼 큰 화재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에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으로 18명의 이웃을 구한 한 가족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른 불길은 순식간에 33층 꼭대기까지 닿았고 화염과 연기에 갇힌 주민들은 집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28층에 사는 구창식 씨 가족은 다행히 안방 창문과 연결돼 있던 야외 테라스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검은 연기랑 이제 열기가 들어와서 이제 현관문으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이제 대피를 해서 저희가 운이 좋게 피난 대피층이어서
그 순간 위쪽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바로 위층인 29층 테라스에서 갓난아기를 낳은 임신부가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곁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들을 구해내자마자 이번엔 한층 더 위인 30층에서도 주민 4명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다리는 닿지 않고 이불과 커튼을 엮어 탈출하기에도 너무 급박했던 상황. 이번엔 바닥에 이불을 쌓은 뒤 침대보를 활짝 펴서 뛰어내리는 주민들을 받아냈습니다.
남자아이가 뛰어내려서 아버지께서 맨몸으로 받으시고 큰딸이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지 못해서 이제 창틀을 붙잡으면서 그걸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네, MBC 뉴스의 보도 영상 듣고 오셨습니다. 아파트 28층에 살던 구창식 씨 가족은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야외 테라스로 대피를 했고요. 여기서 위층과 그 위층의 가족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네요.
네, 저도 그 화재 장면을 뉴스로 봤는데요. 진짜 불길이 말도 못하게 정말 거세더라고요.
네.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아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전문 소방관도 아닌 사람이 우리 가족도 아닌 이웃들을 대피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구창식 씨와 아들 구모선 씨는 대피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위층에 살던 갓난아기와 임신부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구해냈습니다.
네.
구창식 씨의 가족은 불이 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이렇게 구한 이웃들만 무려 18명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네.
정말 의인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분이에요.
이거는 의인을 넘어서 제가 볼 때 우리 그 영화 보면은 되게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슈퍼
네네.
히어로.
네.
정말 그 정도의 버금가만큼.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사실 저희 조그만 불도 이렇게 가까이 닿으면 되게 뜨겁잖아요.
네.
하다못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살짝만 닿아도 정말 엄청 뜨겁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요리를 잘 못하시나 봐요?
네. 예리하시네요. 이런 말 속에서 또 그런 걸 캐치하시고. 네.
아니요. 불은 원래 뜨겁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큰 화재가 나면은 정말 정신없고 두렵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본인도 좀 주체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웃까지 구했다고 하니까 정말 의인을 넘어서 아까 우리 테디가 얘기한 것처럼 슈퍼히어로 영웅인 것 같아요.
네. 구창식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아비규환이었고 네. 군데군데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조차도 1분 동안 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과 이렇게 구조에 나선 건데요.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는 탈진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해요.
네. 긴장이 이렇게 확 풀린 거군요.
맞아요.
야, 진짜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이렇게 구하신 이분들도 큰 부상 없이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낮은 층은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고층에 사는 주민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대피를 시킨 건가요?
일단 이 아파트 28층이 피난 대피층이어서 이곳으로 대피한 주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30층에선 28층으로 내려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이 커튼이랑 이불을 묶어서 밧줄처럼 사용해서 창문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좀 알려져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도 시도할 수 없을 만큼 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언제 다 묶고 있을 거야. 그죠?
아, 그러니까요.
네. 또 잘 못 묶으면 내려오다 네. 무게에 풀릴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네. 저도 못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닥에 이불을 쌓아두고 침대보를 펼쳐서 위층에서 뛰어내린 주민들을 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또 그 위에 33층에서도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구창식 씨의 가족은 위층 주민들이 지금 어디 대피해 있는지 물어보고 또 현관 비밀번호도 확인을 해서 소방관들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구조를 계속 도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절대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 구창식 씨가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요즘 가짜 사나이라든지 특수부대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구창식 씨가 가면 참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저였어도 못했을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장에서 목숨 걸고 탈출을 도운 구창식 씨 가족 외에도 다른 미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화재 이후 12일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떤 분이 너무 놀라서 갓난아기만 안고 얇은 잠옷바람에 맨발로 뛰쳐나오셨대요.
네.
네.
그런데 이분한테 코트와 신발을 주고 간 한 여성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네.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이 재난 속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아, 아직 세상 참 살만하구나 따뜻하구나 네. 이런 생각 저는 들어요.
네. 자, 주민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소방관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울산 남부소방서에 감사 메시지가 요즘 끊이지가 않는데요.
네. 네. 이 손편지 같은 응원 메시지나 격려품이 많이 보내졌는데요.
네.
대원들이 20kg이 넘는 산소통 또 진화 장비를 메고 아이를 안아서 구출하는 모습을 이 사고가 있었을 때 본 주민들이 계시대요.
네.
근데
네.
아까 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을 실제로 보는 것 같았다고.
네. 네. 영화 속 영웅들을.
네. 네.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스타 자동차 회장의 지시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던 자동차 벤츠 전시장을 휴식처 겸 현장 지휘소로 내어주기도 했고요.
네.
또 주변 식당에서도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음료나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네. 네.
진짜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하네요.
네. 그리고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진화하고 너무 힘들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소방대원분들을 봤거든요. 사진으로.
네.
근데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인데 또 정작 본인들이 머망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화재 사고로 또 한 번 이 소방관분들의 노고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이웃을 먼저 생각한 시민들에게도 정말 큰 박수를 제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도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되찾길 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지 두 달 반 만에 2,700만 조회수를 올린 영상이 있어요.
야, 엄청난데요?
네.
네.
바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인데요.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 이러면 에디랑 테디는 보통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느낌?
저는 그래요.
어떤 네. 장면이 떠오르세요?
보통 이 예쁜 여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멋있는 남자 연예인이 딱 나와서
네.
그 연예인들이 딱 걷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런 관광 장소들을. 그래서 네. 여기 놀러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관광 영상들이 그렇잖아요.
한류 네. 연예인.
네, 한류 열풍이 네. 그런 연예인들. 근데 사실 그런 영상을 어떻게 보면 광고 영상인데
네.
2,800만 조회수를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네.
저는 그냥 약간 오히려 테디와 반대로 어떤 전통시장, 장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뭐 이렇게 맛있는 반찬거리를 팔거나 이런 장면을 담은 영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 영상은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 제목은 Feel the Rhythm of Korea. 한국의 흥을 느껴봐.
그러듯이군요.
이게 제목이고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병맛의 매력이 가득 담겼습니다.
네.
여기서 병맛은 뭔가 맥락이 없고 재미있는 감성이 느껴지는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잖아요.
네.
아, 어처구니 없는데 웃긴 상황에 쓰는 단어인가 봐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병맛.
아, 네. 이 영상을 만든 담당자분 본인이 20, 30대가 말하는 병맛의 매력을 보여주자 작정하고 제작했대요.
네.
그 관련 영상 조금 들려드릴게요.
중독성 있는 리듬, 절도 있는 춤, 구수한 판소리까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 영상.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만든 공익광고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입니다. 서울과 전주, 부산의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7천만 회가 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영상 속 흥겨운 음악의 주인공은 바로 국악과 팝을 접목시킨 밴드 이날치. 거기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신명나는 춤이 합쳐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B급 감성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광고를 기획하게 된 걸까요?
기획할 당시에는 톰 댄스 위드 코리아였습니다. 춤이나 추자 이런 건데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화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오라고 그러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국의 흥을 느껴라라고 주제를 바꿨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정부 광고스러운 광고를 만들었다면 이번은 요즘 20, 30대가 생각하는 병맛의 매력을 보여주자.
한국에 오지 못하는 관광객을 위로하고 나중에 꼭 만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채널 스브스 뉴스에 올라온 비빔밥 김치 다 필요 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귀엽네요.
네, 저도 이 제목 보고 빵 터졌어요. 원래 그 보통 한국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하면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싸이?
네. 우리 네. 이거 뭐 이제 Do you know 클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라고요?
Do you know 클럽.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Do you know에 해당되는 뭐 김치라든지
아~
뭐 싸이,
아~
뭐 김연아. 손흥민
아.
다 그 Do You Know 클럽 안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 네. 그 얘기구나.
이런 Do You Know 클럽 질문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의 관광지를 알려보자 한 거죠.
네.
서울편 영상 하나만 2,700만 조회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세상 하면서
네.
많은 조회수를 접했지만 보통 이제 많아봤자 이제 300만, 400만 이 정도였는데
네.
야, 2,700만 조회수면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네. 2,700만이 전 세계는 아니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이 봤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가요?
왜 이렇게 네. 오늘따라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서울에서만 이제 영상이 제작된 게 아니고 부산, 전주 이런 식으로 또 도시마다 제작이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지금까지 서울, 부산, 전주, 강릉, 안동, 목포 이렇게 여섯 편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영상들의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8,300만이 됩니다.
야, 대단하죠? 조회수 대단하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도시별로 제작을 한 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보통 한국 하면 이 높은 건물 사이에 경복궁이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주로 다뤘는데 사실 한국은 도시마다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산이나 전주만 해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서로 달라서 외국인들은 훨씬 신선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도시마다 영상을 쫙 보고 골라서 좀 놀러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독특해요.
네.
이 서울 편만 보면 서울 곳곳을 한복 같기도 하고 수영복 같기도 하고
네.
정장 같기도 한 아주 독특한 옷을 입고 계속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네.
이 배경음악이 또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악과 팝을 접목시킨 밴드 이날치의 음악에 앤비기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이 합쳐져서 나도 모르게 이거 뭔데 계속 보게 되지? 그런 홍보 영상이 탄생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뜨겁게 달군 이 영상 제목이 원래 이 Build the Rhythm of Korea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좀 다른 제목이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Come Dance with Korea. 한국에서 춤이나 추자 이런 의미였는데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제목이 바뀐 거라고 해요.
한국에 올 수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이 시국에 한국에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올 수 없다면 한국의 흥을 느껴봐라 이런 식으로 주제가 바뀐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영상이랑 더 찰떡인 제목이 탄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 컴댄스 위 네. 코리아였으면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나만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있는데도 막 놀러 가고 싶어지고 신이 나서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춤을 따라 추고 싶은 네. 네, 춤을 추면 큰일 나는 몸인데
아니요. 저기 그 제가 앰비교스 댄스 컴퍼니에서 춤추는 거 보니까
네.
에디가 거의 완전 거기 적임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진짜로.
네. 저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
네.
이제 에디가 평소에도 약간 좀 특이한 옷들 많이 있잖아요. 개성이 넘친 옷들.
어, 네.
그냥 에디는 가서 춤춰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칭찬 아닌 것 같아요.
네. 칭찬입니다.
네. 근데요. 저희 그동안 본 영상들, 한국을 홍보하는 영상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품이 넘치고 우아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느낌 정말 처음이에요. 파격적인 영상이 어떻게 승인이 된 건가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사실 공무원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허용을 했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등장을 하면 항상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네.
채널 크랩에서는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그리고 영상이 잘 됐는데 이 담당자분 보너스는 좀 받으셨는지 이런 질문을 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기획자 오충섭 팀장님과 인터뷰 짧게 듣고 오시죠.
그동안 너무 한국 관광 홍보 광고가 저희가 뭐 빅뱅, 엑소, 이종석, 송중기, 윤하동, 한류스타를 썼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한류스타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잠재 관광객이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보게 해야 되겠다. 좀 특이한 광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시사회 할 때 그 사찰에서 스님이 춤추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이거 저기 괜히 종교에 대한 그 모욕 아니냐 이런 의견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MBS 댄스 컴퍼니 의상이 특이하잖아요. 그런 의상에 대한 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이게 도대체 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과연 적합한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즐기지 않는 전통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박물관에만 있는 거지. 이제는 전통을 뭔가 현대화시켜서 끌어서 재해석하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날치 밴드의 퓨전 국악과 이 앰비규스 댄스 컴퍼니의 춤이 되게 조화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퓨전 국악과 리듬을 테마로 해가지고 B+, B 프리미엄급의 영상을 만드는 공사로서도 새로운 시도였죠.
이야, 방금 영상에서 명언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아무도 즐기지 않는 전통은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다. 네. 네. 예.
이것도 약간 공무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약간 품위가 좀 없어 보였는데 재밌긴 하네요. 네.
요즘 말로 힙하다고. 그러니까 에디가 네. 알려줬었는데 이제 맵자다.
네, 맵자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저도 그 명언 훅 들어왔는데 영상에도 나오지만 스님이 사찰에서 함께 춤추는 장면이 종교 모욕이 아니냐 또 의상이 너무 요란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전통을 신나게 즐길 수 있게 재해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한국인들조차도 신선한 한국의 모습이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이 공개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승인한 게 신의 한 수였다.
네. 참, 네, 좋습니다. 이 아까 정은 씨가 소개했듯이 국악에 팝이 섞인 음악은 저희한테도 좀 새롭잖아요.
네.
한국인들의 관심도 좀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1일 1강을 넘어서 1일 1범한다는 팬이 생길 정도로 주목받고
네.
있어요. 네. 전통음악을 하는 가수들 자체에도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사실 이 광고는 기존 광고의 3분의 1 정도 예산으로 저 예산으로 만들어진 광고예요.
오, 네.
그래서 감독님이 투입하면 네. 이 스태프들이 영상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섭외해서 출연시키기도 오, 했대요.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섭외를 했군요.
지나가는 행인데 잠깐만요. 네. 여기 네. 한 번만 더 걸어가주세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요.
맞아요. 네. 이 정도면 뭐 한국 홍보에 한국 음악 소개까지 가성비도 엄청난 광고 아닌가요?
야, 역시 이 국가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은 이 가성비가 또 대단하거든요.
오, 네. 네.
최소한의 비율로 아주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자, 이충희 팀장님이 근데 앞으로도 지금 굉장히 흥했잖아요.
네.
앞으로의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네. 자신이 해낸 업적과 계속 싸워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떤 우리가 뭐 영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뭔가 네. 보너스도 받고 내가 일할 의욕이 좀 넘쳐날 것 같은데.
네.
보너스도 없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네. 월급을 받지 거기에 추가 수당 같은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퇴사하는 거 아니겠죠?
이 팀장님이 네. 본인이 네. 이 대박을 터뜨린 기획자로서 부담이 너무 커서 네. 이 팀을 떠나고 싶다.
아, 진짜로? 네.
이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시청자들 반응에 귀 기울이고 또 적용을 시켜서 내년에는 Feel the Rhythm of Korea가 아니라 See you again in Korea, 한국에서 또 보자 이렇게 말하는 영상으로 만나길 오, 바란다고 네. 밝혔습니다.
어, 네, 감동적이네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직접 누군가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는 힘들지만 이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서울, 부산, 안동에 놀러와서 직접 범이 내려온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그 패러디 영상을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울산 화재 현장에서의 영웅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전에 없던 홍보 영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엔 좋은 채널 소개로 찾아올게요.
네, 그럼 정은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이프릴의 파랑새.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일본 선수 중에 그 스즈키 이치로라는 정말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작년에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안타 제조기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네, 그만큼 아시아의 전설이자 네. 그리고 또 넘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전설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이치로 선수가 자기 관리의 신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자기만의 이런 신념, 이 자신감 그리고 이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치로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꿈을 이루려면 단번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 작은 것을 쌓아가다 보면
네.
믿을 수 없는 힘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치로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전 잘 모르겠어가지고.
워낙 기록이 많은 선수인데
네.
우리 나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7살 때쯤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오.
일단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것만도 굉장히 크죠. 이 42살까지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데 이때까지만 해 3천 안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선수죠?
일단 3천 안타라고 하니까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네.
테디, 안타가 뭐예요?
점수를 내기 위한 발판이죠. 그러니까 네.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타자가 공을 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수비수들이 잡지 못하게끔 공을 떨어뜨리면 그게 안타예요. 그럼 이제 타자는
뛰고
1루, 2루, 3루 홈 이렇게 뛰면서 점수를 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 이렇게 3천 안타를 쳤다는 거는 이치로 선수가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치로 선수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천재다. 그리고 이 천재를 넘어서 천재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에디 말대로
네.
이 타고난 천재라고는 이치로 선수는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정말 자기는 노력형 천재다.
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대요.
네. 그렇군요.
이 도전의 천리길에서도 네. 이치로 선수처럼 정말 자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그중 한 분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또 이렇게 차근차근 도전에 나가는 분들이 출연하는 방송이 또 저희 도전의 천리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이 나오시는데요. 일단 외국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전 테디가 그 이치로 선수 얘기하는 거에 소름 돋았잖아요. 외국인인데 어디서 왔게요?
네. 뭐 일본에서 왔겠죠. 그죠? 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치로 선수를 얘기한 겁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네. 일본에서 오신 분 맞고요. 북한 전문가를 꿈꾸고 계시는 일본인 시미즈 켄타 씨를 모시겠습니다. 켄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너무 서두가 길었죠?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 아니, 뭐, 이치로 선수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죠? 오늘 켄타 씨 소개하는 자리인데 네. 조금 길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켄타 씨 어서 오시고요. 아, 오늘 일본인 이제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미국인 안젤라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아, 이 청취동이 아주 국제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우리 켄타 씨 인사. 하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에서 온 시미즈 켄타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은 고려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네.
다루부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말씀을 정말 또박또박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요, 탈북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켄타 씨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에 관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우리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켄타 씨의 독특한 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켄타 씨께서 저희 국민통일방송의 애청자라고 들었어요.
오,
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열심히 다신다고
네.
저희 PD님이 도대체 이 켄타님은 어떤 분일까 꼭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국민통일방송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석사과정에서 다루미에 대해서 너무 써봤는데
네.
그때 그 요즘에는 다루미이 유튜버가 되고 아니면 그 다루미 주제로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한번 검색해봤더니 국민통일 방송도 나오고 그리고 박성원 씨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 관련 유튜브를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에디의 유튜브였고
네.
그렇게 해서 에디를 알게 됐고
네.
에디가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국민통일방송의 팬이 아니고 에디의 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전달이 되지만 북한에 계신 주민들한테도 이 방송이 나가는데 사실 가장 아쉬운 거는 그 피드백 부분입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이런 피드백이 못 들어오니까 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켄타 씨 같은 분들이 들어주면서 그런 거에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요, 저희는.
네.
그죠?
저는 네, 일단 이 라디오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너무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그래도 이제 켄타 씨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일본에 계신 분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네, 힘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인터넷의 힘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 하는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네.
신기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켄타 씨, 한국에는 언제 처음 오신 거예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 온 네. 솜씨가 아닌데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2014년 그때는
2014년.
제가 한번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먼저 만약에 그 유학하고 후회하면 너무 안 되니까 먼저 한국에 유학을 오고 아 이런 사회구나
여행을 먼저 와서 내가 유학을 와도 되겠는지를 간보신
네.
거군요.
네.
아, 미리 확인을 해봤군요.
네.
네. 그 다음에는 2015년에 처음으로 교환 유학으로 서울에 오고
교환학생으로?
네.
네.
그 다음에 2년 전에도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도 다시 교환 유학생으로 이번에는 또 제 연구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공부와 학문을 닦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교환학생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이 교환학생 온다는 자체가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그냥 아무나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제가 지원했을 때는 저 네. 혼자만
아, 거의 무조건.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원자가 켄타 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제가 갔을 때는
한 명.
한 명이었고, 네. 그래도 제가 갔다 오니, 다음 회 때는 뭐 후배들이 더 먼저 좀. 네.
켄타 씨가 부러웠나 봐요.
켄타 씨가 개척자였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을 방문한 게 이제 한 9번 정도 네. 되시죠? 예. 네. 그러면 원래 이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원래는 네. 한국 문화에서 네. 관심이 거의 없고 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점점 뭔가 한국 노래나 그리고 뭐 한국 음식을 만들고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네, 관심이 갖게 됐죠.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네. 생기셨군요.
네. 네.
그래도 어떻게 무턱대고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솔직히 제가 1학년 때 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그때가 네. 솔직히 하점이 타기 쉬워서 일본어랑 한국어랑 네,
고등학교
비슷하니까.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인사 좀 해보세요.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잘 몰라요.
잘 네. 몰라요? 네. 네. 뭐
그래서 한국어 그때는 이제 학점을 따기 쉬워서 네, 공부했을 때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요?
그랬었는데 뭐 1년간 공부하니까 한국어 잘하려면 취직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듣고 그리고 네. 처음으로 한국어학을 네,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 분들도 취직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직하기 쉽겠다 그런 네, 취직 네. 때문에 결국 한국어를 시작하신 거네요.
역시 네. 뭐 일본도 뭐 영어도 잘하려면 좋은데 뭐 세계적으로 일하고 네. 싶으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도 네. 공부해야 했어요.
네.
역시 네. 또 이렇게 켄타 씨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들어오셨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또 지금 이렇게 유학생으로 와서 지내면서 뭔가 이런 차이가 좀 있나요? 처음 느꼈던 거랑 지금이랑.
솔직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사회 분위기도 다르지만 처음에는 뭔가 그때는 한국 사회 몰라서 신기한 것이 많았는데 네. 뭐 지금은 뭐 공부도 많이 하니까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뭐 장점도 많이 있지만 뭐 문제점도 점점 많이 느끼고 있고
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군요. 네. 네.
말씀하시던 중에 신기한 네. 것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에는 그 핸드폰으로 그 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송금하는 거요?
네, 송금하는 거.
오.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하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네.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렇군요. 네. 일본에 그런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없나 보네요.
도입이 조금 네, 늦게 됐나 봐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면 네. 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송금하는 거예요?
네. 은행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현금으로
아.
네, 그래서 뭐 만나서 네. 그 현금으로 결제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건 좀 어떤가요? 이제 저는 일본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교통수단.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타고 갈 때 일본은 지하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표를 다 따로따로 끊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그 티몬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네. 있으면 그냥
교통카드 하나면
예, 바로 그냥 다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편리함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네, 저로 뭐 한국에 오니까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괜찮고 그리고 갈아탈 때도 뭐 환승 연금으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건 참 잘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느낌. 일본 네. 딱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반대 네. 사회로 오셨는데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에 적응되고 네. 제 관심 분야도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미 네. 한국인이 되셨어요.
네. 자, 근데 또 사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또 좋진 않잖아요. 이게 네. 또 저희끼리는 사이가 좋더라도 국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있을 때 좀 일본인 유학생으로서 좀 곤란했던 적 그런 적은 없었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오히려 왜 일본 정부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전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너무 많아서 다행히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뭐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렇군요. 아, 저희끼리는 이렇게 한일 청년들 이렇게 만나도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은데 한일 관계도 빨리 좀 화기애애해졌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켄타 씨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네. 네. 솔직히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닌데 네. 네, 이번에는 그 사랑의 불시착을 네.
아, 사랑의 불시착.
켄타 씨도 아주 재밌게 봤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였나요?
역시 뭐 주인공 효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비 씨 그리고 성혜진 씨 나오니까 뭐 특히 일본 여성에서 인기 많이 또 들었어요.
현빈 씨가 특히 인기 있군요. 네. 여자 주인공보다 남자 주인공이 역시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좀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일단 북으로 가니까 어떻게 대비했는지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현빈 씨가 어떻게 한국에 오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 그런 게 좀 네. 궁금하셨군요. 네.
궁금했고 네. 그리고 그 성혜지 씨가 그쪽에서 어떻게 조사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장면이 사실 공개되면 안 되죠. 네. 예, 네. 국정원이니까. 예.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참고가 됐나요?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게?
네. 그래도 뭐 네. 북한 사회 아니면 아. 그 주민 그리고 문화 생활에 대해서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켄타 씨가 보시기에 그 드라마 속에서 뭐 북한의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설명이 되던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솔직히 제가 북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다른 친구보다 그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거죠? 그 드라마에 탈북민 분들이 직접 이제 자문을 해서 네. 했기 때문에
네. 역시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잘
고증이 잘 됐다?
네.
맞아요. 네. 네. 진짜로 이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작가분도 북한에서 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 보조 작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조 작가가 네. 그랬었죠.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이 북한 사투리가 그때 또 유행을 또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생활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드라마를 일본에서는 보고 조금 어떤 뭐 그런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관심이 좀 받았나요? 관심이 있었나요?
네. 네. 역시 그 SNS에서 북한 사투리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북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뭐 어떤 책이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찾아보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였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그랬군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설마 켄타 씨가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제공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 때가 뭐 초등학교 중학생 때였는데 네. 그때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뭐 유자 회담도 있었고 뉴스에 거의 맨날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북한은 그렇게 왜 그
핵을 자꾸 쏘냐
개발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역시
공부 시작해. 네.
학자분은 어릴 때부터 다른가 봐요. 네. 어릴 때부터
중 초중 중 언제부터 북한에 관심 갖게 됐다 그랬죠? 중학교 때부터 그랬나요?
네, 거의 중학교 네. 때.
저는 그때 생각하면은 뭐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생각이 그래도 되게 네. 깊으시네요. 네.
학자 하실 분은 그때부터 북한은 왜 자꾸 핵을 개발할까 네.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들어보니까 켄타 씨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그 국제관계, 이런 국제안보, 외교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히로시마 시립대학에 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북한 핵 문제 네, 관여돼서 역시 그 일본 원법 그
그렇죠.
네, 네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병화나 뭐 핵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일단 대학교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뭐 히로시마에서는 히로시마시 대학교에서 국제학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병화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도 많다고 보니까 아 그러면 거기 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어요. 3학년 때 시험이 끝나고 거기 곧 가야겠다라고.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그럼 일본의 그런 북한을 연구하는 뭐 학자, 교수분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계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래도 역시, 솔직히 일본 사회에서는 뭐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비판을 많이 받기 쉬운 뭐 입장이라서, 젊은 세대에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타 씨는 그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전의 천리길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얘기를 막 네. 시작하고 있었는데 벌써요?
네. 오늘 이야기 다 해버리면 네. 다음 주에 할 거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네.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북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시미즈 켄타 씨였는데요. 자, 켄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켄타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소라의 트랙 9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